에스겔 18번 메시지 마른 뼈들과 두 막대기와 에스겔 18번 메시지 마른 뼈들과 두 막대기와 군대 에스겔서는 주된 네 부문으로 되어 있는데 각 부문에 중점이 한 가지씩 있습니다. 첫 부문은 1장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상에 대해 말하고 영광 안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계시합니다. 둘째 부문은 2장부터 32장까지로서 하나님의 심판, 곧 그분의 의, 거룩, 영광에 부합하지 않은 모든 것과 모든 일을 처리하는 그분의 심판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서 또 이방인들 가운데서 그분의 본성에 부합되지 않은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세 번째 부문은 33장부터 39장까지로서 그분의 남아있는 백성의 회복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러 오실 때 그분은 자신의 은혜의 언약을 기억하고서 하무리의 택한 사람들을 보존하여 그들의 고토로 데려가십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세 번째 부문의 주된 사상이 주의 회복임을 알려줍니다. 네 번째 부문은 40장부터 48장까지로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스러운 회복된 백성을 그분의 처소로 건축하기 위해 그들에게 오심에 관해 말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부분이 하나님의 전의 문제에 할애되어 있음을 뜻합니다. 에스겔서에는 성경의 위대한 장으로 간주될 수 있는 세 장이 있는데 곧 1장과 37장과 47장입니다. 이 장들은 에스겔서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 특별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각 장은 각각 한 단어로 대표될 수 있습니다. 즉, 1장은 불, 37장은 호흡, 47장은 물입니다. 어떤 장도 에스겔 1장처럼 하나님을 불로 말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4장과 7장과 계시록 22장도 물에 관해 말하지만 에스겔 47장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 37장은 하나님의 호흡을 말하는 방식에 있어서 독특합니다. 이 장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소생시켜 단체적인 사람이 되게 하고 이들이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거처로 건축되는 것을 계시합니다. 바로 이 장에서만 우리의 존재가 생명의 호흡에 의해 소생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에스겔 37장이 성경에서 특정한 위치에 있음을 압니다. 에스겔 33장부터 37장까지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여러 다른 국면으로부터 회복시키는 것을 묘사합니다. 34장은 주님이 그분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어 그들을 좋은 땅으로 다시 데려가시는 목자로서 오심을 강조합니다. 36장은 주님이 그분의 백성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그분의 영을 그들 안에 두심으로써 외적으로뿐 아니라 내적으로, 즉 그들을 생명으로 회복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7장은 주님이 그분의 죽어있고 흩어져 있는 백성을 소생시켜 그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 오심을 계시합니다.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사로잡힌 백성이 여러 면에서 회복될 필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양처럼 몰아내지고 흩어졌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내시는 목자이신 주님이 필요했습니다. 또 그들의 내적 상태가 불결하고 낡아졌으므로 새 마음과 새 영이 필요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죽은 마른 뼈들이 되었기 때문에 소생되고 함께 결합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식물과 에덴 동산 37장을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곧 유명한 식물과 에덴 동산에 관해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유명한 식물, 명성 있는 식물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먹기에 좋은 과실을 맺는 많은 나무가 있는 좋은 땅이며 또한 유명한 식물이십니다. 에덴 동산 같은 이라는 표현에 관하여 우리는 주의 회복이 결국에는 에덴 동산 같은 지점까지 이르러야 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의 회복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에덴 동산에 있을 것입니다. 지방교회들의 집회에 있을 때 우리는 자주 에덴 동산에 있음을 느낍니다. 에덴 동산 안에 유명한 식물, 명성 있는 식물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을 매일 특별한 방식으로 누림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길을 보여주는 장. 에스겔 34장은 주로 주의 회복의 외적인 면을 다룹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찾아내어 좋은 땅으로 다시 데려가시려고 목자로 오십니다. 에스겔 36장은 주의 회복의 내적인 면을 다룹니다. 그분의 회복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외적으로 되돌려 놓으실 뿐 아니라 내적으로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그분의 영을 우리의 영 안에 두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본다면 주의 회복이 단지 외적인 위치와 외적 환경의 문제일 뿐 아니라 내적인 본성과 성향의 문제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주의 회복은 외적일 뿐 아니라 또한 내적인 것입니다. 비단 우리의 위치와 환경과 주변 상황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내적으로 새 마음과 새 영의 내적인 새로움을 가졌고 하나님의 영을 영접했습니다. 외적으로 바뀜이 있고 내적으로 회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 36장은 어떻게 우리가 회심했는지, 즉 새 마음과 새 영을 가졌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얻었는지에 대해 분명하고도 철저하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그분 자신의 영을 우리 안에 넣으시리라는 것을 일반적인 방식으로 언급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길을 보여주는 에스겔 37장이 필요합니다. 죽어있음과 마른 뼈들.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기 전에 우리는 죽어있는 마른 뼈들과 같았습니다. 만약 에스겔 36장만 있다면 우리가 악하고 더럽다는 것만을 깨닫고 죽어있음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은 우리가 죽어있을 뿐 아니라 또한 마른 뼈들이었음을 계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다만 죄 있는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사람들도 위한 것임을 시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으로서든 뒤로 물러난 믿는 이로서든 타락되었다면 하나님의 눈에 우리는 죽어있고 무덤에 묻혀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죄악된 것들과 세상 오락의 무덤 속에 있었습니다. 구원받기 전이나 소생되기 전에 우리는 모두 어떤 종류의 무덤 속에 묻혀있었습니다. 우리는 범죄했고 죽어있고 묻혀있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우리는 피와 살과 근육과 피부가 없고 다만 마른 뼈들만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떠함과 우리가 어디에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흩어짐. 우리는 죽어있고 말랐기 때문에 흩어졌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따르면 어느 한 뼈도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뼈들이 이탈되고 흩어져 하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었든 뒤로 물러난 믿는이었든 이것이 우리의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교파, 분열, 자유단체, 수많은 운동의 무덤들 속에 묻혀 있습니다. 교파, 분파, 단체, 운동이 모두가 무덤들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그러한 무덤 속에서 죽어있고 흩어지고 이탈되어 누구와도 연결이 없었음을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간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무덤에서 나옴. 에스겔 37장 11절부터 13절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죄인들이 무덤에서 구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심지어 많은 형제자매들도 소생되고 죽음 곧 그들의 무덤으로부터 구출될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성도는 타락하고 황폐케 되어 이제 그들의 무덤 속에 갇혀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당신이 살육을 당했는지, 당신이 지금 어떤 종류의 무덤에 갇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바람이 당신에게 불고 하나님의 빛이 당신 속을 비추고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속에서 역사하여 당신이 무덤을 열고 나와 소생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주님이 죽은 자의 구주이심을 계시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주 예수님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37장에서 하나님은 병든 자가 아닌 죽은 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어 있으므로 소생시키는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은 축복입니다. 이 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병든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악한 사람을 선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많은 이들이 자신을 주님 앞에 낮추고 다음과 같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나는 병들고 죄악됨을 자백하고 죽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나의 마음과 영은 죽어 있습니다. 주여, 나는 완전히 죽어 있고 말라 있습니다. 나는 죽어 있는 마른 뼈 더미와 같습니다. 오 주여, 당신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옴이 필요합니다. 생명의 호흡을 내 안으로 들이마시고 살아나기 위해 당신이 필요합니다. 신원함을 통한 회복.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은 우리를 우리의 상황 속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출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목자가 되시기 위해 곧장 오신 것이 아니고 에스겔 37장의 말씀에 따른 그분의 신원을 통해 오셨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원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원하는 것을 단지 예견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스겔 37장에는 예견이 거의 없습니다. 그보다 여기서 신원하는 것은 무엇을 선포하거나 말해내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이 장의 신원이 예견이 아니라 주로 말해내는 것, 즉 어떤 종류의 선포를 하는 것임을 뜻합니다. 주께서 에스겔에게 신원하라고 하셨을 때 그분은 에스겔이 말해내야 함을 뜻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에스겔이 신원할 때 호흡과 바람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이 말해내었을 때 하나님은 그 영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이로써 신원의 주된 의미는 예견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말해내는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신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른 뼈들에게 아무리 많이 가르친다 해도 그들은 마른 뼈인 채로 남아있습니다. 마른 뼈들에게 바람과 호흡과 그 영의 필요에 관해 가르칠지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장에서 에스겔은 마른 뼈들에게 어떤 것을 예고하지 않았고 가르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에스겔은 신원 속에서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말했고 하나님은 그를 뒤따르셨습니다. 에스겔이 신원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마른 뼈들 위로 바람을 불게 하시어 바람과 호흡과 영을 보내셨습니다. 바람과 호흡과 영. 에스겔 37장에서는 세 가지, 곧 바람, 호흡, 영이 신원하는 것에 관계 있습니다. 비록 영어로는 이들이 서로 다른 단어이지만 히브리어로는 오직 한 단어, 루아흐입니다. 구절은 바람이라는 말과 호흡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히브리어 문장에서 이 둘은 똑같은 단어, 루아흐입니다. 14절에는 영이 있지만 이것 또한 루아흐의 번역입니다. 번역자들이 이 구절들에서 루아흐를 어떻게 번역할지를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것은 문맥에 근거하고 또 번역자의 이해에 달려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의 영적 체험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불어오실 때 그것은 바람이고 당신이 그 바람을 들이마실 때 그것은 호흡이며 그 호흡이 당신 안에 들어갈 때 그것은 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람이 오고 그 다음에 호흡이 오며 그리고 영이 옵니다. 에스겔이 신언했을 때 하나님은 바람을 부셨고 사람들은 호흡을 들이마셨으며 그 호흡은 그 영, 곧 생명주는 영이 되었습니다. 소음과 흔들림. 에스겔은 이 장에서 두 번, 즉 7절과 10절에서 신언했습니다. 7절은 이에 내가 명을 쫓아 신언하니 신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입뼈 젖뼈가 들어맞아서 뼈들이 서로 연락하더라 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에스겔이 신언했을 때 소음과 흔들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우리의 집회가 너무 시끄럽다고 불평합니다. 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모두가 마른 뼈들이라면 만사가 조용할 것입니다. 소음이나 음성도 없고 다만 정적뿐일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의 골짜기에 있는 모든 뼈들은 조용했고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이 와서 신언했을 때 소음과 흔들림이 있었고 모든 뼈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나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함께 모여 집회에서 기쁜 소리를 발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가령 우리 모두가 집회에 와서 30분 동안 조용히 앉아있다 합시다. 이내 우리는 서로에 대해 비평적이 되고 결국에는 하나됨을 잃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 즐거이 외치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는 좋게 보이지 않을 수 있으나 우리가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내면 낼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를 누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함으로써 우리 자신에게서 나온다면 하나가 될 것입니다. 호흡이 들어옴. 에스겔 37장 8절은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고 말합니다. 소음, 흔들림, 뼈들의 함께 모임 후에 매우 특이한 것이 발생했습니다. 근육과 살과 피부가 뼈들에게 임하여 그것들을 덮고 그들의 모습을 훨씬 더 나아지게 했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오직 마른 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각 부분들이 모아지고 연결되고 결합되어 생명이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몸은 호흡이 없었기 때문에 생명이 없었습니다. 8절의 묘사를 우리의 체험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마른 뼈들은 반드시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런 뒤에 호흡이 그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호흡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호흡을 받은 다음에 함께 모일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먼저 소음과 흔들림을 내며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호흡이 우리 위에 불어올 것입니다. 계속하여 9절과 10절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행하여 신원하라. 생기에게 신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신원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고 합니다. 에스겔이 다시 신언했을 때 하나님은 호흡을 보내어 죽은 몸들 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두 발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한 전쟁을 치를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두 마른 막대기가 연합됨. 16절과 17절에서 주님은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유다와 그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취하여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에스겔은 먼저 마른 뼈들을, 그 다음에는 마른 막대기들을 다뤘습니다. 막대기는 나무로 된 것이고 생명이 없고 마른 것입니다. 이 두 죽은 막대기는 이스라엘의 두 왕국, 남조 유다와 북조 이스라엘 또는 에브라임을 상징합니다. 이 두 왕국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그들은 철저히 죽어 있고 말라 있었습니다. 주님께는 이 두 마른 막대기를 하나로 만드실 길이 있습니다. 그분의 방법은 생명의 방법입니다. 그분의 방법은 막대기들을 소생시켜 그들을 함께 연합시켜 함께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접목, 즉 두 가지를 묶어 결국 함께 자라게 하는 접목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것이 실제로 여기서 언급된 바입니다. 두 막대기는 두 가지와 같았습니다. 이전에 그들은 생명이 없었으나 소생되었습니다. 소생되었으므로 그들은 이제 함께 자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뼈들이 군대를 형성하기 위한 것인 반면 막대기들은 하나님의 집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막대기들은 나뉘어졌었지만 이제는 하나이고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을 위해 전쟁을 치르는 군대와 그분의 처소인 하나님의 집이 있습니다. 생명의 방법.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몸, 교회, 하나님의 집에 관해 많이 말하지만 몸, 교회, 하나님의 집을 갖는 실행적인 길은 대부분이 보지 못합니다. 에스겔 37장은 유일무이한 길이 생명의 길임을 분명하게 계시합니다. 두 개의 다른 막대기가 함께 자랄 수 있는 것은 은사나 가르침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명에 의해서입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어떤 은사를 발휘하라거나 가르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을 위한 말씀을 신언하고 바라고 말해내라고 명하셨습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을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 무언가를 선포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 위에 바람을 불게 하셨고 그들은 그 호흡을 들이마셨습니다. 호흡이 그들 속에 들어갔을 때 그것은 그들에게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생명의 방법에 의하여 두 마른 막대기가 함께 자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은사들이나 가르침이 아니라 생명에 의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오, 우리 모두에게 바람이 불어옴이 얼마나 필요한지. 그 다음 우리는 호흡을 들이마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 호흡이 우리 안에서 생명주는 영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랄 수 있을 것입니다. 생명은 놀라운 것입니다. 생명은 수많은 문제들을 처리합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몸은 다만 살아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에게 은사나 가르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말해줍니다. 바로 생명에 의해서 죽은 가지들이 소생되고 서로 안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 가지들은 생명의 성장으로 말미암아 산출되는 하나를 가질 것입니다. 우리가 은사나 가르침에 주의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나눌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더 낮고 더 높은 것이 필요합니다. 이 더 낮고 더 높은 것이 바로 생명입니다. 먼저 바람이 불어오고 그 다음에 호흡과 생명주는 영이 뒤따라옵니다. 이것이 마른 뼈들로 소생되게 하고 하나되게 합니다. 마침내 뼈들은 주님을 위해 전쟁을 치르는 군대가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마른 막대기들도 살아나 함께 자랍니다. 그들은 생명의 성숙에 의하여 하나이고 더 이상 분열이 없습니다. 여러 해 동안 여기 로스앤젤레스 교회에서 우리는 은사나 가르침이 아닌 생명의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은사와 가르침의 주의를 기울였다면 우리는 거듭거듭 나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생명의 방법을 택했으므로 하나입니다. 생명에 의한 하나.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분의 회복 안에서 우리는 하나입니다. 비록 우리가 많은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은사나 가르침이 아닌 생명에 의해 하나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전에 목사, 설교사, 선교사, 성경교사였던 사람들이 있지만 이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생명 안에서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고 또 우리는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전쟁을 치르는 군대이며 주님을 위한 처서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이주할 때 그들은 전쟁을 치르는 군대입니다. 우리에게 하나가 없다면 합당한 이주를 할 수 없습니다. 이주에 있어서 성도들이 이 나라의 서로 다른 지역에서 어느 한 도시로 모여와 하나를 이루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 하나 되는 것은 가르침이나 은사에 의해서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생명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에 군대요, 주님의 처소입니다. 군대는 소생된 마른 뼈들로 구성되며 처소는 소생되어 함께 결합된 마른 막대기들로 건축됩니다. 이제 어느 누구도 말라있지 않습니다. 군대와 처소의 각 부분이 생명으로 충만해 있고 하나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회복입니다. 추가적인 심판. 37장에 이어 추가적인 심판에 대해 말하는 두 개의 장이 더 있습니다. 이 장들은 우리가 하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이 땅 위에 주님의 군대와 처소로서 진행한다면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처리하실 것임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군대이므로 대적들이 없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처소로서 하나이기 때문에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여전히 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를 처리하실 것입니다. 35장 안에 대적, 곧 에돔이 있고 38장과 39장에는 밖에 대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에돔, 곧 안의 대적인 옛사람을 심판해야 합니다. 이때 주님은 밖에 대적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인 한 주께서 우리를 위해 전쟁을 치르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적, 곧 그분의 대적을 처리하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안정과 평강 가운데서 교회 생활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적인 대적을 처리할 때 주님은 밖의 대적을 처리하실 것이며 강한 교회 생활이 건축되어 이 땅 위에서 극히 큰 군대와 주의 성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을 처리하실 때 비로소 그분의 백성이 두려움 없이 평안히 거할 것입니다. 그분의 백성이 그와 같이 평안의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의 처소의 건축이 완성되고 주님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서 안식하실 것입니다.